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주님은 이제 가장 먼저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혼자 사역하실 수 있었지만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을 가르치시고 훈련해서 그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도록 계획하시고 섭리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고 그들을 통해 복음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게 하는 것은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감당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복음을 전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마른 막대기 같은 자들을 불러서 이제 능력 있는 복음 전파자로 세워가시는 일을 주님은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할 때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내 행복만을 위해서 그렇게 부지런히 사는 것만이 전부라고 여겼던 그런 자들이었는데,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고 삶의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지를, 올바른 삶의 방향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평생 죄만 짓다 살다, 그렇게 내 자신을 부둥켜 안고 사랑하면서 살다가 죽어갔을 영적인 불구자인 우리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크신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보이셔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소망 없는 자들을 불러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오늘 성경의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갈릴리 바다 곁을 걸어가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불리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투망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부들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거대한 담수호, 호수일 뿐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찾기 위해서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시지 않았습니다. 왕궁이나 귀족들이 사는 동네로 찾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최고의 학교나 연구실이나 도서관으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변방의 갈릴리, 교양과 지식과는 거리가 먼 자들, 투박하고 거친 환경에서 길들여진 자들, 그들이 있는 갈릴리 호숫가로 가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가 바로 미련하고 약한 자들이고 천한 자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이 청명하고 엄청난 돈이 있고 막대한 권력을 가져서 세상의 존귀함을 받는 자들이라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진리를 조롱한 채로 세상의 중심에서 우리가 잘난 줄 알고 세상을 쥐락펴락하면서 호기롭게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미천한 자에게, 나 같은 미천한 죄인에게 찾아와 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기억하십시오. 예수께서는 갈릴리 호수 해안가를 걸으시다가 그곳에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두 형제를 보셨습니다. 역시 핵심은 보시니라는 동사입니다. 그냥 이렇게 휘 둘러봤다는 말이 아니라 에이덴이라는 단어는 그가 보셨다, 어떤 대상을 딱 주목해서 찝어서 지켜보셨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갈릴리 호숫가를 걸으면서 이곳에서 오늘 누구누구를 만날 거라는 사실을 이미 다 알고 그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께로 나아온 게 아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택하여 찾아가셨고 그들을 주목해서 보셨고 그리고 그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께로 나온 게 아닙니다. 내가 내 발로 교회에 온 게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바로 당신에게 당신의 인생에 주님이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 속에 깊숙이 개입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이 두 형제의 만남은 지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는 이 사건 전에 이미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모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따를 준비가 이미 충분히 잘 되어 있었던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본문은 그들이 예수님을 처음 알게 된 사건이라기보다는 생업을 떠나서 이제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따르기 위해서 부름을 받게 된 그것을 위해서 결단하게 되는 두 번째 만남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이 형제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고 있지 않았습니다.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들의 직업은 어부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갈릴리 호수에서 열심히 고기를 잡고 있는 어부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놀고 있지 않았습니다. 부지런히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성실함을 보셨습니다. 자기들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먹고 놀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은 임하지 않습니다. 게으른 자의 등에는 채찍이 가해질 뿐입니다. 하나님은 게으른 자를 제일 미워하십니다. 오늘도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찾아오시고 그를 부르시고 생애적인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법입니다. 자, 근데 왜 하필 어부였을까요? 교수가 아니고 무슨 회사의 대표도 아니고 왜 하필 어부였을까? 화려하고 세련된 빌딩에서 넥타이를 메고 업무를 보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부의 일은 고되고 힘들고 지치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배를 타고 험한 환경에서 때로는 비바람과 싸우고 목숨을 걸고 고기를 잡아야 되는 힘겨운 일들입니다. 어부들의 언어가 무슨 세련된 언어를 구사하겠습니까? 그들의 언어는 세련되지 않았을 것이고 바다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외모 역시 태양과 바람과 파도에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고기잡이라는 힘겨운 일을 하면서 생업에 종사하고 있던 어부들을 주님은 자신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악한 죄를 지으면서 돈을 벌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가든지 그것이 예수를 믿는 데는 하등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가장 중요할 따름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직장을 다니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만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중요할 따름입니다. 당시 어부는 그 지역에서 필요한 직업이었긴 했지만 왜냐하면 엄청난 넓이의 호수가 펼쳐져 있고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어부라는 직업은 그 지역에서 꼭 필요한 직업이기는 했지만 랍비나 서기관이나 제사장 같은 종교적 권위를 가진 매우 특별한 계층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당대의 저명한 율법주의자나 갈릴리의 갑부들이나 유명 인사들을 모두 뒤로 하고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생업에 종사하는 자들을 제자로 처음 부르셨습니다. 이 선택은 복음의 능력이 인간이 가진 학벌, 문벌, 사회적 지위나 권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부르심,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가진 것들을 높이고자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러내고 싶은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 안에서 이루고자 하실 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신다. 그러하게 하나님은 강한 자보다는 약한 자를, 가진 자보다는 궁핍한 자를, 많은 지식을 가진 자보다는 무지한 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붙드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들이라면 여러분을 철저하게 깨뜨려서 여러분 안에 어떤 교만도 있지 않도록 만드시고 난 다음에 겸손하게 갈고 다듬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고 귀가 닳도록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랑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가져가시거나 다 깨뜨려 버리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만을 자랑하게 만드십니다. 언제나 연약하고 무능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과 높임을 받으시도록 하는 것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택하신 자기 자녀들을 주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세상 끝에 살아가는 단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 영혼을 부르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자꾸 자기들의 의지와 선택으로 예수를 믿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의 모든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에 여러분이 그 부름을 받아 이 자리에 온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누가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을 불러주시고 예수를 믿도록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함을 입게 하신 그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오늘도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심히 놀랍고 큰 축복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자꾸 다른 복을 달라고 하실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자가 됐다는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땅에 모든 택함을 입은 자들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들에게 찾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야 마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과 열심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죠. 19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이리 오라 내 뒤로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람들의 어부들이 되게 하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원문의 정확한 번역은 듀테 오피소 무라고 돼서 오라 내 뒤로 이런 뜻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라는 의미보다 원문에 오라 내 뒤로 이 의미가 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신자가 된다는 것은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예수님 뒤에다가 세우는 것이 여러분들이 신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언제나 항상 내가 예수님의 뒤에 서는 것,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뒤에 서는 것,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예수님의 뒤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보다 앞서가고 계십니까? 주의 뜻에 순복하고 순종하고 묵묵히 그가 가자는 대로 그 뒤를 따라가고 계십니까? 잠시 계십시오.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주님은 저를 따라오세요.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리스도보다 하나님의 법 위에 서고자 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보다 자신이 앞서는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내려오고 또 내려오고 또 자기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리가 어딘지도 모르고 예수를 믿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예수의 제자라고 말하고 예수를 믿는 성도라고 떠듭니다. 제자는 스승보다 앞서는 자가 아닙니다. 자신이 방향을 먼저 정하고 주님을 끌고 가는 자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닙니다. 저는 종종 길거리에서 아주 희한한 모습들을 봅니다. 저도 개를 키우는 걸 너무 좋아하지만 어렸을 때 개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는 개를 키우지 않는데 정이 많은 사람이라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나중에 나이가 들면 집에 마당에 한 마리 키울지 모르겠지만 길거리 가다 보면 참 희한한 풍경을 봅니다. 난 개를 키울 자격들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유모차에 개 태우고 다니는 사람들. 할 일이 그렇게 없습니까? 또 개한테 질질질질 끌려다니는 사람들. 다 개를 키울 자격들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개는 주인의 옆에 딱 붙어서 조용히 아니면 조용히 주인의 뒤를 졸졸졸 따라와야 되는 짐승입니다. 주인이 가면 저도 가고 주인이 서면 저도 딱 옆에 붙어서 서 있어야 될 존재가 개란 말입니다. 앉으라 그러면 앉고 서라 그러면 서고 그게 잘 훈련된 개이고 그 주인은 개를 키울 자격이 있는 주인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겸손히 주의 뒤를 쫓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성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조용히 뒤따르면 그분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자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은 그들의 직업과 친숙한 표현으로 앞으로 그들이 어떻게 쓰임받게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어부지 않느냐?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다윗은 직업이 뭐였습니까?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양을 치던 목동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는 왕이 되게 했습니다. 텐트를 잘 만드는 직업을 가졌던 바울. 바울의 고향이 어디죠? 길리기아 다소입니다. 그곳은 염소 털로 만든 거친 직물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바울은 어렸을 때부터 이런 직물이나 가죽을 가지고 이것을 잘 다루는 기술을 배웠을 것입니다. 사도가 되었어도 이 일을 계속하면서 선교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죠. 그렇게 텐트를 열심히 만들던 바울, 이방인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영적인 텐트를 세우는 일에 쓰임을 받지 않습니까? 사람을 낚는다라는 표현은 사람을 속이거나 강제로 끌어들인다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들인다는 뜻입니다. 즉 구령사역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거룩한 소명의 목적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는 것은 우리의 타고난 능력이 아닙니다.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잘하는 분들은 자꾸 자기가 뭐 몇 명, 몇백 명 전도했다고 자랑하는데 한심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게 만드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어부는 고기를 몰아올 수 없습니다. 고기가 몰려온 곳에 그물을 던지는데 요행이 이제 경험이 많으면 여기쯤 고기가 있겠다 싶어서 투망을 던지는 것이지 고기를 막 몰아올 수 있는 재주가 어떤 어부에게 있겠냔 말이죠. 우리는 복음을 전할 뿐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한 생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감격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어부가 바다에 나가면 매일 고기를 가득 잡아오나요? 어떤 날은 빈 그물로 돌아올 때도 있지만 또 어떤 날에는 만선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하는 성도와 교회만이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감격을 맛보는 것입니다. 예배당 구석에 제가 이번에 정리하면서 보니까 전도지가 이만큼 있어요. 13년 된 전도지. 아무도 그 전도지 가지고 이 주변에서 전도한 분이 없기 때문에 그 만든 전도지가 그대로 있는데 절반을 갖다 버렸습니다. 앞으로도 그대로 있을 것 같아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성도와 교회,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감격을 어떻게 맛보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어부와 같이 평범하고 많이 배우지 못한 자들을 택하심으로 복음의 능력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됨을 드러내고 계셨습니다. 핵심은 뭐냐? 내가 너희를,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이것이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주님의 뒤에서 그리스도를 복음을 쫓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결코 우리가 앞서가지 않고 진리의 뒤를 잘 쫓아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 멋대로 앞서가는 자들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뒤를 잠잠히 따라가는 자들, 그것이 제자도 그것입니다. 사역의 능력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를 부르신,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고 그것으로 섬기고 헌신하고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고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든 사명이든 어떤 것이든 내가 너희를 그렇게 하게 만들겠다.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은 내가 나를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섭리 속에서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붙잡고 이끌어 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로, 더 진리로, 더 올바르고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 나아가게 돼 있습니다. 가만히 멈춰 있는 사람, 제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위험한 거야. 위험한 사람들이야. 아주 위험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지성으로 그렇게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와 은혜의 세계로 이끄심으로 우리를 구원과 성화로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신비입니다. 평생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자들을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히 다른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던 일을 다 내려놓고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되죠.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하던 일을 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을 가르치실 그 스승을 그림자처럼 쫓으면서 그 일을 하기 위한 모든 지식을 배워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모두 저처럼 목사가 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생업에 종사하며 예수를 믿는 가운데 무엇이 내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예수를 믿기 이전과 이후에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생업을 모두 버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복음 전도자가 될 순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과 성경과 교회가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진리를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힘써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돈과 명예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드러내고 높이는 제자된 삶을 우리는 이 땅에서 감당할 자들로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고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늘 우리 자신에게 점검해 보십시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 드러나는 그리스도를 그들이 보고 있는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자주자주 내 자신에게 물어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20절을 보십시오. 그러자 그들은 즉시 그물들을 버려두고 그를 따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시 곧바로라는 뜻입니다. 며칠 동안 시간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주님이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자 곧바로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결정은 즉각적이었고 신속했습니다. 절대로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와 안드레는 이미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들을 다시 부르셨을 때 그들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메시아임을 알게 되었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가 되기 위한 이 결단은 그들 자신들의 결단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이 부르심에 응하게 된 것은 주권적인 그리스도의 능력의 결과입니다. 그들은 제자들로 부름을 받아서도 3년 동안 믿음 없음과 어리석고 연약함만을 줄곧 보여왔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를 통해 진리를 배우지만 우리의 믿음은 더디 자라고 중생과 회심의 시기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강권하신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온 것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강권하시고 부르시는 그리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즉시 순종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많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순종할 마음으로 즉시 어떤 일을 행하게 하셨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들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어부에게 그물은 생계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수단이고 도구였습니다. 22절에는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 요한이 배, 그물, 그 다음에 부친을 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 내가 제일 잘한다고 여기는 나의 장점들, 내가 나를 내세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랑거리들 모두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주님의 뒤를 쫓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들을 두 손에 꼭 거머쥐고 그것들을 자랑하기 위해서 주님을 쫓습니다. 더 많은 자랑거리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옳지 않습니다. 버려두고 라고 번역된 RPM이 누구누구에게서 떠나다라는 뜻입니다. 포기하고 버려두고 완전히 돌아서서 떠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어부에게 배와 그물 이거 버리는 것은 생업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어떤 대상, 어떤 것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버리는 것,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다니던 직장, 직업, 매일 반복하던 경제 행위 하루아침에 이거 중단하는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죠. 자신이 가장 잘하는 것,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 가장 집착하고 있는 것, 의지하고 있는 것, 그 대상을 하루아침에 포기하고 주님을 쫓는다?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일이 가능하려면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보다 더 위대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한 가치를 그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 하위의 가치들을 버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무엇이냐? 그리스도에게 그 가치를 보지 못하고 여기 있는 것을 포기하라고 하니까 아무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도 움켜쥐고 이것도 움켜쥐고 다 움켜쥐고 가겠다는 거죠. 이 모든 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발견해야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데 아무도 자기가 가진 부와 명예와 재산을 배설물처럼 여기는 이는 그리스도 교회 안에 많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 하던 일보다 더 뛰어난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될 때 지금 하던 일을 다 포기하고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주는 연봉에 한 다섯 배 준다 그러면 지금 직장 때려치고 다 그리 갈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항상 계산을 한단 말입니다. 예수도 계산하려고 하니까 계산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굳이 그럴 필요가? 굳이 내가 뭐 지금 사는 것도 어렵지 않은데 이걸 다 포기하고 영적인 어떤 가치를 택하라고? 모든 것을 팔아서 감춘 보화가 묻힌 밭을 사는 것이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팔아서 밭을 살려고 하는 이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따른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이 말씀이 예수를 믿는 길은 극단적으로 직업과 생계 수단과 가족을 다 포기하라는 말씀으로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들은 예수의 제자요 사도로 부름을 받은 특별한 소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신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가치가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엄중한 말씀의 교훈으로 이 말씀을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누가복음 14장 25절 26절에서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켜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우선순위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생 속에서 여러분을 우리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시고 훈련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사람에게 심지어 가족에게까지 실망하는 일이 일어나고 상처를 받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오직 예수 외에는 그 누구도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이가 없고 오직 예수 외에는 그 누구도 진정으로 의지할 대상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바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깊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따른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를 쫓으니라라고 되어 있죠. 그를 쫓았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그분이 메시아임을 믿고 예수를 쫓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들이 추구하는 어떤 사상이나 이념을 입혀서 예수 그리스도와 자기들의 사상을 동일시하면서 자기들이 주장하는 사상, 철학, 이념을 그리스도와 복음에 덧입혀놓고 예수를 쫓는다고 말합니다. 예수를 쫓는 게 아닙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오직 예수만을 쫓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과 교훈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따르면 리츠 칼튼 호텔에서 매일매일 랍스터를 먹고 나를 따르면 너희가 벤츠를 타고 다닐 것이다.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는데 왜 오늘의 교회는 새빨간 거짓말을 가지고 거짓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냔 말이죠. 우리는 그분을 쫓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쫓는 것이지 그분을 따름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3년이 제자들에게 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오직 예수와 그분의 말씀하신 십자가의 복음만을 쫓는 자들입니다. 21절에서 22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들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 안에서 그들의 그물들을 손질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셨다. 그러자 그들은 즉시 배와 그들의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를 따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역시 형제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듯이. 그리고 그의 아버지 세베대 삼부자가 모두 자기들의 생업에 충실하고 있었습니다. 노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고기를 잡고 이후에 배에서 그물을 수선하고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 세 부자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세베대 아버지는 놔두고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 사람들 가운데 몇백 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그들을 선발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정해놓은 자들, 그들 앞에 찾아오셔서 그들을 주권적으로 택하여서 부르셨습니다. 세 부자가 함께 한 배 위에서 그 순간까지 해오던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두 형제는 세베대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은 더 이상 이 두 아들들이 해오던 일에서 벗어나서 이 두 형제에게 너희는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다음 순간 두 아들은 즉시 마찬가지로 배와 그들의 아버지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경은 다른 말씀들을 다 생략합니다. 주님이 자신을 따르라고 명했을 때 세베대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두 형제와 아버지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세베대가 격렬히 반대를 했는지 아니면 흔쾌히 허락을 했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은 다 빼놓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지 않은 걸 우리가 억지로 추론할 이유가 없죠. 중요한 사실은 주께서 그들을 부르시기 직전까지 그들은 아버지와 함께 배 위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던 어부들이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자, 이 형제들의 이 같은 태도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은 부모 공경의 의무를 저버린 것, 반인륜적인 것이다 라고 비판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모 공경의 의무를 저버린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이 갖는 절대성,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다른 어떤 것도 이것을 가로막거나 거스릴 수 없음을 보여주는 장면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그 길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칼빈과 루터의 아버지들은 그들이 그 길을 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격렬히 반대했습니다. 마르틴 루터의 아버지 한스 루터는 광산업으로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아들이 법학을 공부해서 변호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실제로 루터는 엘프루트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기도 했지만 그는 수도사가 되기를 서운하고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고 법학을 포기하게 됩니다. 장 칼뱅의 아버지 제라르 코뱅은 처음에는 칼빈이 신학을 공부하는 것을 응원했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중간에서 바뀝니다. 그리고 칼빈의 아버지 역시 칼빈이 법학을 공부하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법률가가 성직자보다 경제적으로 더 유망한 직업이었기 때문입니다. 칼빈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신학을 포기하고 올레앙 부르즈 법학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합니다. 아버지가 사망하자 다시 원래의 칼빈이 관심을 가졌던 인문학과 신학을 공부하다가 갑작스럽게 회심을 경험하고 그 이후로 신학자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아버지들은 모두 아들들이 법률가가 되기를 바랬지만 칼빈과 루터는 모두 목회자, 신학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할 수 없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네 사람이나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형제였습니다. 네 명이 다 형제가 아니라 둘둘 이렇게 두 쌍의 형제들이었습니다. 보십시오. 한 핏줄이 함께 예수를 믿는 일, 더 나아가서 함께 부름을 받아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일,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한 가정에 한 명의 제자가 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형제가 이렇게 쌍으로 예수님께 부름을 받아서 제자가 됐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들은 서로를 형제니까 얼마나 잘 알겠어요. 형, 동생, 작은 버릇까지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아름다운 동역을 이 네 형제들이 감당하지 않습니까?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사는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 가족끼리 어떻게 한 교회 다녀요? 왜 못 다녀요? 가족끼리 왜 같은 교회 다니면 안 돼요? 불필요한 핑계입니다. 한 진리를 들으면서 마지막 때에 같은 사명을 가지고 영광스럽게 그 길을 걸어간다면 이보다 아름다운 연합이 어디 있습니까? 네 명의 어부들, 갈릴리 출신의 네 명의 어부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형제들도, 이들의 부모조차도 생각해보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오늘도 이 명령을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목사 후보생이 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신학자가 되는 것이죠. 이 신적인 부르심이 있어야 참된 종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 돈이나 밝히는 싹꾼이 되든지 아니면 무지하고 어리석은 영혼을 유린하는 거짓된 설교자들이 되든지 그것으로 밥벌이를 하는 자들이 되든지 잘 자라서 결혼하고 잘 살기를 바랐던 부모님의 뜻과 달리 어느 날 예수를 믿은 자녀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부모님들이 그 자식에게 실망과 배신감을 느끼겠습니까?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코도 없는 예수인지 뭔지 하나님한테 내 자식 뺏겼다고 예수 안 믿는 부모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이 만들어낸 쉬 설명되거나 이해되지 않는 일들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야 많은 것이 참 믿음의 증거입니다. 이 일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누가 무슨 말로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되거나 우선순위가 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사명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는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는데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고 그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 있는 모든 질병과 모든 쇠약함을 고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본격적으로 메시아의 사역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는 온 갈릴리로 두루 다니셨습니다. 두루 다니셨다.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다. 가만히 집에 계시면서 사람들이 주님께로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인간의 몸으로 인간처럼 두 발로 모든 거리를 누비시면서 사역하셨습니다.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다니사라는 동사가 미완료 시제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보면 쉬지 않고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갈릴리로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세푸스는 갈릴리에는 200개가 넘는 성과 마을이 있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곳을 예수님이 다 다니셨다는 것. 성도 여러분, 발이 움직여야 사랑입니다. 발이 움직여야 사랑이라고. 우리 발이 복음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 영혼에게로 주님처럼 부지런히 움직이게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이 구절에서 우리는 네 가지 동사를 발견합니다. 두루 다니사,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니, 네 가지 동사입니다. 주님의 공생애를 대표하는 네 가지 동사, 곧 오늘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시사하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회당으로 모아서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의미를 풀어서 설명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열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주님은 부지런히 가르치고 선포하셨습니다. 목사님, 목회가 뭡니까? 목회란 가르치고 선포하는 사역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는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들으십시오.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의 진리를 설교자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그것을 풀어서 자세히 설명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경과 교리를 성도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면서 반복해서 가르쳐서 깨닫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회이고 교회가 지향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설교와 교리를 배우는 것보다 신앙 안에서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설교와 교리는 가르치지 않으면서 매일 바자회 한다 그러고 무슨 프로그램 한다. 설교만 있고 가르침이 없거나 가르침만 있고 강력한 선포가 없는 것은 균형을 잃어버린 목회입니다. 선포와 가르침이 병행되므로 복음을 듣고 진리를 배워나가도록 집중해야 되는 것이 교회와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주님이 고쳤다고 말씀하고 있죠. 주님이 고치지 못하는 병은 없었습니다. 죽은 자까지 다시 살리신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모든 영적으로 병들고 죽은 자들, 도저히 예수 믿을 것이라고는 여겨지지 않는 완전히 영적으로 죽은 자 같은 자도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만드십니다. 메시아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심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치유 사역이란 말입니다. 이제 이 사역은 교회의 영적인 치유와 회복의 사역으로 대체된 것입니다. 더 이상 교회가 신유나 축귀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이건 교회의 사역이 아닙니다. 복음을 통해서 모든 영적으로 병들고 마귀에게 짓눌린 모든 죄 아래 비참한 상태의 영혼들을 주님의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 상징과 예표로서 주님은 그들을 고치고 치유하시는 역사를 행하신 것입니다. 사도시대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 같은 치유 사역은 복음을 통해서 영혼의 중생과 회심의 역사로 계승된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흑암의 땅에 앉아있던 자들이 빛앞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된 구원의 사역으로 전환되어서 여전히 교회는 이 구령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 네 가지 사역이 교회와 성도와 설교자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가 감당해야 될 주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24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에 관한 소문이 온 시리아로 퍼져나갔다. 그러자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에 사로잡혀 괴로움을 당하는 모든 사람, 곧 귀신 들린 사람들과 간질 증세를 보이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을 그에게 데려왔다. 그리고 그가 그들을 고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리아, 유대 북쪽의 팔레스타인 전체를 포함하는 로마의 식민지역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범위가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서 아주 급격히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가고 있었고 즉각적인 반응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앓는 자, 각색병,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이 사람들에 이끌려서 예수님께로 끊임없이 나아오고 있었다. 그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물밀듯이 몰려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3절에는 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이 더 구체화돼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열거되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거기에 귀신 들린 자까지 주님이 전부 다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다양한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환자들, 귀신 들린 자 모두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아래 갇혀있던 영적으로 병들고 죽은 자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전적인 타락과 부패를 통해서 영벌의 지옥이 예약되어 있었던 모든 자들이 영적으로 볼 때 모두 이 같은 소망 없는 병자들이고 귀신과 마귀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그런 존재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로 나온 자들은 모두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 영원한 사망과 저주로부터 벗어나게 된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를 고치시는 이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뿐입니다. 누가 감히 어떤 인간이 예수를 빙자해서 치유의 사역을 통해서 사기 행각을 벌인단 말입니까? 에? 누가 여전히 자신을 사도라고 칭하면서 자기에게 놀라운 권능과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자랑합니까? 모두 사탄의 종들일 뿐입니다. 모든 인간의 고통과 슬픔과 결핍은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영혼의 질병들입니다. 오직 예수께로 나아갈 때, 오직 주께서 그 영혼 가운데 찾아오시고 진리의 참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영혼의 병을 극복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과 역경과 시련들까지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의 능력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기쁨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은총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25절에 그리고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온 많은 무리가 그를 따랐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시면서 활동하기 시작하자 모든 지역이 이에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주된 무대였고 데가볼리는 요단 동편과 갈릴리 바다 남쪽 헬라 로마 문화권의 중심지인 10개의 도시가 자리잡고 있었던 곳을 가리킵니다. 데가볼리. 예루살렘은 유대교의 심장부였고 유대는 예루살렘을 포함한 남부지역 전체를 가리키고 요단 건너편은 베레아와 요단 동부지역을 가리킵니다. 자, 이런 성경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지금 유대를 넘어서 이방의 지역까지 급속도로 퍼져나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지금처럼 미디어가 발달된 시대도 아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소문은 이렇게 바람을 타고 삽시간에 온 지역과 나라와 민족에게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은 이미 이렇게 되어질 것을 다음과 같이 예언했습니다. 전에 고통당하는 자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의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의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이미 구약의 이사야가 메시아의 도래를 이같이 예언해 놓았습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루터는 95개 주의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성당의 문에다가 게재를 합니다. 이후에 그의 논제는 1년 만에 전 독일에 확산이 되고 그리고 3년 만에 전 유럽에 이 종교개혁 사상이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단 한 세대 만에 이 개혁 사상은 유럽 각국의 교회를 다 뒤바꿔 놓았고 이 땅에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세워지도록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새로운 복음의 길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두 종류의 따름이 나와 있습니다. 20절, 22절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부르심으로 그들이 주님을 따르는 모습. 25절은 많은 무리가 예수님에 대한 기적과 치유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 다 두 종류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모습. 무리가 나옵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할 따름이었고 후자의 따름은 제자가 되기 위한 따름이 아니라 자기들의 간절한 필요와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큰 무리가 주님을 쫓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성도가 그리스도를 따름은 무엇이 진정한 목적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주를 쫓는 궁극의 목적과 이유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어떤 게 진정한 믿음이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됨입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오늘도 나의 간절한 소원과 나의 필요와 나의 목적 때문에, 나를 채우고자 하는 수많은 목적과 이유 때문에 내가 지금 주님을 쫓는다,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제자도와 무관한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주를 따른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제자도는 내가 스승에게로 가는 것이 아니라 스승이 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스승의 부르심이 있어요. 택하여 제자 삼아 주시는, 자녀 삼아 주시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많은 무리와 군중, 회중은 그런 면에서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와 참된 신자와는 구별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진실로 주의 부르심과 성령의 붙잡힘에 의해서 오늘도 천성을 향해 나아가고 또 나아가고 있는 자들, 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자녀이고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보편적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과 유효적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자에게 신자의 표징이 나타나느냐? 유효적 부르심을 받은 자들 안에서 신자됨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그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삶, 경건과 성화에 진력하면서 삶의 목적이 자기의 영광, 자기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지향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구체화할지를 기도하고 말씀의 진리와 내 삶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면서 진리를 사랑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라야 그가 진정한 거듭난 신자일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그리스도를 따름과 허다한 무리들의 주를 따름, 이 둘은 겉으로 볼 때는 다 주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결국은 전혀 다른 길로 향하게 됩니다. 한쪽은 배와 그물을, 가족들을 버려두고 좌충우돌하면서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주님을 쫓으면서 복음을 배우고 이제 나중에는 사도로 부름받아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자기의 목숨들까지 버리면서 순교하는 것으로 복음의 영광을 찬란하게 드러내게 되지만 다른 한 부류의 큰 무리들은 아무것도 주를 위해 포기하지 않은 채로 도리어 자기들의 기대와 소원이 물거품이 되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분노하면서 그를 버리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라고 소리치는 폭도들로 돌변하게 됩니다. 같은 길을 가는 것 같지만 같은 결말에 도달하지 못하는 자들이 오늘도 교회 안에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궁극의 목적과 이유는 무엇인지를 답해 보십시오. 성경은 어디에도 허다하게 많은 사람을 주님이 원하셨다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허다하게 많은 사람, 오히려 허다하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쫓으니까 주님이 돌아서서 말씀하셨죠.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그래도 날 따라오겠니?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했죠? 다 돌아서서 떠났다. 다시는 예수님을 쫓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다하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올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도 좁은 문으로 향하는 소수의 주님이 택하여 부르신 자들, 오직 복음을 위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죽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우리는 그 같은 믿음으로 주님의 뒤를 따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부르신 자들은 주께서 반드시 책임을 지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주님이 부르신 자들로서의 증거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나타나야만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내가 사랑하던 모든 가치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의 제자가 되기 위한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는 모습이 나와 우리에게 수반될 때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세상에서 성도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이 세상과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는 가치들에 매여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아무런 결단도 노력도 희생도 없이 허다한 군중과 같은 모습으로 예배당을 들락거리고 있을 뿐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나는 예수의 제자인가? 허다한 군중 가운데 한 사람인가? 나는 과연 그리스도에게 내 자신을 드린 자인가?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는 삶에만 집착하고 있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일 뿐인 자인가? 우리 모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복음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오직 성경에 말씀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이고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와 같은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깎고 다듬으면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가고 계신다고 성경은 큰 소리로 우리에게 이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부디 우리를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신자 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더 깊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삶을 세세히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오늘도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